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행복한 상상을 먼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게. 그게 무엇이든 괜찮다. 지금부터 소원을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성령 충만, 뭐 전신갑주, 뭐 이런 거룩한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 사람과 나누라고 제가 요청드리지 않겠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니?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혹시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아프니? 내가 치료해 주겠다. 혹시 돈이 필요하니? 눈을 감아봐라. 숫자 6개가 뜰 텐데 그거 오늘 저녁 파워볼 숫자다. 꼭 기억하고 적어둬라.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얘야, 내가 너랑 같이 가지는 못하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네가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 줄 텐데 내가 네 곁에 함께 있지는 못하겠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아쉽지만 하나님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가시겠어요? 이러면 연애를 잘 못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치가 없는 거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어야 그 마음에 동의가 되어야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선생님 되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고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누구 하나 앞에 선 자까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사이에 난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지나가고 뒤쫓아 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시 덮으셔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찬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거기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40일이나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이 그들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다 떼어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것을 모아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안에서 제의적인 행위, 제의적인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즐겁게 춤추는 것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받아든 그 돌판을 가지고 금송아지에 던져서 그것을 부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을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을게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은 3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서 맺었던 언약의 그 핵심 문장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인도한 네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는지 3절에는 그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3절 말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 올라가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같은 질문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보기를 저희의 상황에 맞춰서 바꿔보면,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실패입니다. 둘 중에 뭘 택하시겠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계신 성공도 있잖아요. 이러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든 옵션은 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계신 실패. 하나님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편 106편에 보시면 9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니 이 시편의 시인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시인이 나름의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시편 106편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이제 홍해 바다를 마치 광야를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애굽의 그 군사들, 대적들은 물로 덮으셔서 그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12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시편 33편과 저희가, 아니 시편 106편과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성공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름을 내는 삶을 살고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도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예쁜 가정을 꾸리고 편안하게 남부러워할 만큼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아이가 너무 바빠서 아빠, 엄마, 나 교회 갈 시간조차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거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저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다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이 쇠약이라는 단어는 빈약하다, 모자라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에서 총 4번이 사용됐는데요. 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늘 모자라게 하신 겁니다. 늘 빈약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는지를 봤는데요. Wasting disease라고 번역을 합니다. 소모되는 질병, 소모성 질병이라고 의학적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소모가 되고 채워지진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계속해서 소모되고 갈증만 더 느껴지는 겁니다. 저랑 가까운 동기 목사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헬스를, 그 워크아웃을 하는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막 십수년을 운동해서 만든 근육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근 감소증에 걸려서 그게 정말 한 두 달 만에 싹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려고 해도 근육이 차질 않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은 쇠약하게 하셔서 그 영혼에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 가운데 놓아두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복수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한번 목말라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죠. 기독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행복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행복은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그런 행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복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화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면 그거 복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지지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거 화입니다. 내 손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 아무것 쥐어져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나는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않으시면 그거 복이 아니라고 진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얘야, 네가 다른 어떤 것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른 많은 것을 네가 얻지 못할지라도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한단다, 먼저 기도해야 된단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단다라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주일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얘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네가 진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단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단다고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홀로 가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준엄한이란 단어는 다른 본문 구약성경 안에서 심판, 재앙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그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거 심판입니다. 그거 재앙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절대 복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나왔는데 어떤 장신구를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장신구들을 챙겨 나오는 장면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본인들 귀에 있었던 금으로 된 귀걸이를 빼서 그걸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장신구들 중 일부였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장신구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내놓지 못한 더 소중한 장신구일지 모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차고 있었던 장신구는 어떤 장신구였을까요? 애굽의 장신구에는 거기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내가 섬기는 이 신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그 장신구를 차고 그렇게 믿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를 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신이 나를 돕고 있으니 이런 신이 나를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 장신구에 들어가는 보석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지위를 누렸어야 했겠죠. 더 많은 장신구들을 몸에 주렁주렁 달고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신구를 통해 나와 타자를 구별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더 우월해 너보다. 내가 이렇게 더 많이 가진 사람이야.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장신구가 정말로 중요한 기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신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를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신들이 보호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너보다 우월해. 나는 너랑 이렇게 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나를 설명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그거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입니까? 내가 가진 지위입니까? 내가 지금껏 이뤄온 커리어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된 거입니까? 어디 가서도 자랑하고 싶은 거, 어디 가서도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빼놓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장신구 떼어놔라. 그 장신구 내려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다른 번역본들, 공동번역 같은 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 장신구를 차지 않았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놓으면서 장신구를 내려놓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것들 다 없어도 되는데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 계시면 이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내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꼭 계셔야 합니다. 주님 안 계시면 그거 재앙입니다. 주님 안 계시면 그거 심판입니다. 장신구 다 없어도 되니 내가 광야에 살아도 괜찮으니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러도 괜찮으니 주님 내 곁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운 것들 다 없어도 괜찮은데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자식에게 이 풍요로운 것들 다 없어도 괜찮은데 내 자식으로부터 주님 떠나시면 그거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멘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자꾸만 자식을 들먹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우리의 신앙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그 리트머스 시험지 기억하세요? 그 어렸을 때 저희가 배웠죠. 산성에 넣으면 그 파란색 되나요? 푸른색이 되고 염기성에 넣으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내 자식 나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해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거 이루지 못했어도 주님 함께 계시니 그거 복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놓는 것을 바라보면서 회막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모세는 그 진 바깥에, 원래 진 안에 설치되어 있는 회막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 바깥에 회막을 설치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 멀리, 아니 모세는 진영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회막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리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가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요, 오늘 저희는 사실 모세 혹은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회막이라 하는 곳에 갑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장막 문 앞에 서서, 그리고 모세가 들어간 그 회막 주변에 모여서 수만, 아니 수십만의 백성들이 거기 옹기종기 다 모여서 뭐만 보고 있어요? 회막에 들어간 모세만 보고 있는 겁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저희가 좀 전에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했다고 합니다. 앙모. 이 앙모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안에서 끝까지 이 사살해야 되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집요하게 찾아가서 결국에 사살해내는 그 집요한 찾음을 얘기하는 것이 이 앙모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앙모하며 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시편 63편에 하나님을 이렇게 앙모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편 63편 말씀을 1절에서 3절인데요, 63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한다고 앙모한다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에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장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슴은 이 고대 시대 중동에 살았던 사슴들은 아주 멀리서 이 느껴지는 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물 냄새가 나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다가 결국에 심장이 터져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지친 줄도 모르고 목이 너무 많이 말라서 물까지 전속력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시편 63편의 이 시인은 그걸 상상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앙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 시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랐나이다. 하나님을 앙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뭐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 6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시인이 어디로 결국에 갑니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어 열어놓으신 휘장 사이로 이 쾌적한 예배장 장소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근데 저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과 같습니까? 그 다음 3절의 구절이 너무 마음을 울립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답니다. 언젠가 이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정말 이렇게 나는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언약적인 사랑,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귀중한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 헤세드입니다. 근데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의 그 사랑이,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곳에 기꺼이 내가 죽겠다고 나아갈 수 있다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내가 먼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했단다. 내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에게 줬지 않냐.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데 제 첫째 딸이 나왔을 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 아이가 딱 처음에 나와가지고 제 딱 품에 안겼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게 아니라 정신을 다 잃었습니다. 뭐 세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얀 포대에 쌓인 그 조그만 아기가 여기 안에 요만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면 죽을 수도 있겠다. 얘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거는 제가 대단한 아빠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먼저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 시인은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 휴지 조각같이 구겨졌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구하겠다고, 나의 중심을 하나도 헤아려주지 못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내가 너보다 너를 더 한결같이 깊이 알아왔다고, 나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난 늘 주님 앞에 무심했고 무정했고 무례했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얘야, 그래도 나는 너를 부른 것, 너를 사랑한 것 후회하지 않는단다. 주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거기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심장이 터질 듯하게 하나님만 찾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가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의 평생이 여러분이 가진 장신구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심장이 터질 듯 찾아가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